세계서식 톡톡. 세계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차단당한 채 살고 있는데요. 개인과 국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세아 투데이 허고원 기자와 함께 다양한 세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궁금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 10월 30일 일이죠. 네, 남한 되게 떠들썩하게 만든 일인데요.
네.
이 남한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 제철, 일본 기업이죠.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기업이 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대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낙 이러한 사례가 많다 보니 앞으로도 줄줄이 비슷한 소송과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대라는 입장을 표시하여서 이로써 많은 유감을 표하고 있죠.
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유무상 경제 지원에 관한 사용과 함께 이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이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 남한이 일본에게 경제 지원을 받았었죠. 네, 대법원은 이 사건,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고 향후 대응 조치를 마련 중에 있는데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일본 정부는 이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수차례 성명을 통해서 이 정부 간 협정을 파기하고 외교적 관리를 무시한 행위 이렇게 강력 비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대법원이 아닌 우리 정부 입장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찌됐건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은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약탈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일제의 그 만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주고 있거든요.
네.
36년 동안 우리 한반도를 강점해서 정말 많은 지화 자원을 무료로 무상으로 약탈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북한에서 되게 강하게 내미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하고 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부분은 참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자를 빼앗아 가는 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강제징용자가 있었고
네.
이들은 사실상 인권이라는 게 박탈되어서 예, 일본에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규모는 한반도 내에서 노동자로 등록된 경우만 65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 한반도 외에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많고
네.
네, 그 외에도 뭐 많죠. 여기서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시나 천재지변 혹은 기타 유사시에 합리적으로 인적 자원을 충당한 능력이 없는 국가가 이 국민의 기본법을 제한한 채 노역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냥 징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징용할 때 징자가 부르다 징집하다 이런 뜻의 한자를 쓰는데 이 자체도 강제라는 뜻이 있죠.
네. 일본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시행을 했죠.
네, 그래서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사할린, 쿠릴열도 등 이 곳곳에 조선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징용은 보수를 지급하느냐와는 뭐 별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로 노동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돈을 줬다고 해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원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면 그것은 징용입니다.
네.
강제로 시키면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는 1930년 제29호 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932년 이런 결의가 정식 발효가 됐고 세계 159개국에서 강제 노동이 폐지됐습니다. 이런 협약은 세계 인권사와 노동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강제적 노동이 아닌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임을 재확인한 것이고 그 누구도 사람의 양심과 의사에 반하여 노동할 수 없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도 이 법에 1932년에 비준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일본 자국민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 식민지인을 대거 징용한 거죠?
네, 사실 일본에도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 때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일본 국민들도 이런 강제노동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런 목소리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독일도 징용으로 유명한 곳이죠. 2차 세계대전. 그런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6년에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모두 현재는 이 협약을 잘 준수하는 중인데요. 현재는 이 협약에 비준한 나라가 178개국까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남한은 그래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죠.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남한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강제징용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됩니다.
왜요?
네, 사실 군대 때문이죠. 네, 사실 우리가 휴전 상태지 아직 전쟁이 끝난 곳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가 있다고 해서 강제징용 아닌 게 군대는 징병이죠.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신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강제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대체복무, 그 군대를 가지 않을 때 하는 복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과 국제통화기구 IMF가 선정한 39개 선진경제국 중 남한은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례는 뭐죠?
북한에서 매일매일 인권의 지옥이라고 하는 미국.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 뭐 지금 뭐 강제징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베트남전이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 징용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냐 하는 건 미국의 국내법과 이 판례들이 이 협약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협약에 비준할 수 없는데 그냥 법을 그냥 놔두고 협약에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과 미국 외에도 강제징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마샬제도, 브루나이, 서사하라, 아프가니스탄, 중국, 통가, 투발루, 팔라우 등이 있습니다. 비준을 했지만 암묵적으로 강제징용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받는 나라로는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우간다, 인도,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 공식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북한도 징용이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정치범 수용소, 여기는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죠.
아, 저는 아까 허 기자가 말씀을 하실 때 나라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징병으로 취급된다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군 복무는 나라와 인민을 위한 신성한 의무거든요. 네. 지어 대한민국 군인들보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지금 18개월 정도 하잖아요. 2년도 안 되는 공복무고 북한은 네. 특수병종에 따라 10년부터 13년이에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강제징용하고 유사한 성격을 띈다고 생각해 본 주민도 없고 그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나라에 군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꼭 그렇게 징용이나 뭐 이런 걸로 같이 분류를 시키면 이게 정말 공정할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지어도 요 일본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군대라는 거는 형식상 없지만 자위대라는 게 군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일본 사람들은 교활하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이 북한에서 뭐 비록 군대 때문에 가는 거긴 하지만 거기 가서 강제로 노동을
그렇죠.
하는 건
예.
뭐 징용이나 마찬가지죠.
예.
네, 징용이라는 게 살기가 좋은 나라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전시 상황이나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죠.
네.
또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당한 곳에서는 징용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었습니다.
네, 그건 공감합니다. 저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경우 과거 유럽 국가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이야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 옛날에는 인권 침해와 수탈, 강제 노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대법원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네. 쟁점이 되는 게 배상을 했냐 안 했냐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일본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것인데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네, 외국의 배상 그리고 징용 사례 들어보자면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징용을 한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 피해를 준 독일 나치죠.
네.
네, 그리고 나치가 나중에 독일인데 이 서독. 서독이 1953년 연합국과 2차 대전 전쟁 배상을 일괄 타결했는데요. 그런데 나치 피해에 대한 국가와 개인 배상, 강제 노동 피해자 배상 등은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폴란드인데요. 이 서독은 폴란드와 관계 회복을 위해 1970년 독일 폴란드 상호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위한 조약, 일명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했는데 폴란드는 국가 차원의 배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앞서 말한 연합국가의 전쟁 배상 일괄 타결 런던 부채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네.
이후 서독은 1975년 이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폴란드의 차관 10억 마르크와 강제 노역자 연금 청구 상쇄 명목으로 13억 마르크를 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면서도 강제 노역에 대한 개인 배상은 이미 해결됐다라는 원칙은 고수했습니다.
저희도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북한에서는 나치를 하이 히틀러 이렇게 말하면 네. 다 알거든요. 히틀러는 자기네가 잘못한 걸 그 피해 나라들한테 돈을 줬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북한에 안 준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약간은 일본도 우리한테 자기는 우린 보상했다. 더 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고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일본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독일한테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많죠.
네. 네.
아까 독일 얘기 좀 계속하자면요. 독일의 뭐 바이엘, 폴크스바겐, 지멘스 등 이 강제 노역으로 이 수혜를 입은 기업들도 이 런던 부채 협약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폴크스바겐의 직원이 3분의 1을 강제 노동자로 충당한 사실이 폭로가 됐고 스위스 은행이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 희생자들의 개인 계좌를 파기하려다 발각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독일에서는 이 국가와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2000년 기업책임 미래재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정부와 6,500여 독일 기업이 약 8조 원을 조성해서 폴란드는 물론 러시아, 체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출신의 강제노동 피해자 160만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지금 독일과 폴란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 하면 강제징용이 세계에서 제일 할 말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치 독일의 노동수용소이자 유대인 대학살을 수행했던 핵심 시설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죠.
아, 네.
나치에는 이 아우슈비츠 외에도 트레블링카, 베우제츠, 소비보르, 헤움노, 마이다네크, 말리트로스테네츠 이런 수용소가 더 있는데요. 아우슈비츠가 제일 악명이 높았죠. 이곳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1940년 세워졌는데 이때는 폴란드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 수용소의 성격을 띄었죠.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랑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네.
또 노동 수용소이기 때문에 노동, 강제징용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입구엔 유명한 표어가 있는데요. 독일 말인데 알바이트 마크 프라이 라고 하는데 뜻이 노동이 자유를 가져온다. 입니다.
노동을 유도하는 그런 선전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강제노동하다가 가스실에서 학살당했으니까 노동이 자유를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가져온 거죠.
네.
여기가 화학공장이었는데 사실 뭐 여기 갇혀서 일해봐야 얻는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노동 의욕이 굉장히 낮고 생산성도 최악이었다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한 이 노동이 자유를 가져온다 이 말 자체는 뭐 옛날부터 독일 사람들이 즐겨 쓰던 평범한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1872년 로렌츠 디펜바흐라는 사람이 소설 제목으로 이 말을 썼고 그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공공사업의 표로 내걸 정도로 대중화된 말입니다.
하지만 나치 강제수용소 정문에 이 문구가 붙었으면 사실 이제는 금기어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 독일에서 방송을 하는데 한 여성 방송원이 시청자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러자 방송이 바로 중지가 됐고 방송원은 퇴출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독일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징용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1911년부터 1943년까지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식민 통치했는데요. 이때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된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탈리아는 1956년 리비아 경제 재건을 위한 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이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만 줬죠.
네. 네. 이후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한 카다피가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자 이탈리아는 또 거절했고 카다피는 1년 후 리비아에 사는 이탈리아인 2만 명을 추방해버립니다. 그러자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비아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추방된 자국인들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999년에 식민 지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리비아였거든요. 네. 땅을 한 산만 파면 연유가 칼칼 나온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도 다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희망의 곳이 리비아였는데 리비아에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줄을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마음으로 사죄한다기보단 책임을 인정하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죄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돈 때문이죠.
예, 독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돈을 배상을 했기 때문에 사죄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독일은 뭐 오히려 반성하는 이미지 때문에 나라 국가 이미지가 더 좋아진 점도 예. 사실 있고요. 네, 또 아프리카 이야기 하나 더 들자면 1895년부터 1963년까지 케냐를 지배했던 영국도 1952년 케냐 마우마우족의 봉기를 무력 진압한 것에 대해 2013년에야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케냐인들에게 배상금을 줬는데 뭐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조금 줬는데 얻은 게 더 많았죠.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을 돈 몇 푼에 잠재워버렸습니다.
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나 사죄를 거부한 경우 일본 말고도 더 있는데요. 프랑스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지배했었죠. 그리고 베트남을 다시 한번 점령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침략전쟁까지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 132년간 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지배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거부하고 있죠.
네.
2012년 알제리 독립 50주년을 맞아 알제리를 방문한 울랑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식민 통치가 알제리인들에게 끼친 고통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과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도 올해 알제리를 갔었는데 네. 이때 알제리 독립운동을 돕다가 1957년 프랑스군에게 납치 살해당한 모리스 오뎅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죠.
네, 대통령이 한 역사적인 첫 사과였지만 알제리에서 반응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일단 국가 차원의 사죄나 배상이 없었고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과였을 뿐이고요. 그리고 마크롱에게 사과를 받은 이 오뎅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국적 사람입니다.
아, 알제리 사람이 아니었네요.
네.
네.
네,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프랑스에서 알제리는 중요한 나라인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
네, 프랑스가 2018년 올해 월드컵 우승을 했잖아요. 네, 월드컵 하면 축구고 프랑스에서 축구 뭐 잘 나가죠. 한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지네딘 지단 아시려나요?
아, 지단 얼마 전까지 리알 마드리드 감독했잖아요. 아,
네,
축구면
맞습니다.
저죠. 네, 압니다.
네, 이 지단이 뭐 프랑스 사람이어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알제리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와...
네. 프랑스는 뭐 지단도 알제리한테 받은 거나 다름없죠.
네.
그 외에 뭐 레알 마드리드의 카림 벤제마 선수도 있고요. 예전에 근데 제가 방송에서 레알 마드리드 뭐 축구 이야기하면서 한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다 연결이 되니까요.
네. 예. 네. 또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은 킬리앙 은바페라는 선수도
네.
카메룬 아버지와 알제리 어머니 사이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 남한이나 북한은 이제 축구 대표 선수들 보면 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외국인이 없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대다수가 외국 핏줄이 섞인 흑인 선수더라고요. 백인인 선수들도 순수 프랑스인이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 혼혈이 맞죠.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을 아이노쿠? 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우리도 언젠가는 뭐 흑인 국가대표가 축구선수가 나올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런데 이 프랑스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 이 백인의 경우에는 뭐 스페인계, 이탈리아계 이런 거기 때문에 강제징용, 뭐 식민지배 이런 거랑 영향이 없고 그냥 유럽이 뭐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흑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뭐 백인과 흑인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식민지배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 출신들이 프랑스에 와서 이렇게 국가대표까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식민지배 당하고 조상들은 강제징용 당했지만 후손들은 이렇게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이 징용이라는 건 앞에 말했듯이 남한에도 이 가혹한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조금은 존재하고 아까 얘기했죠. 뭐 군대 대신해서 하는 거. 아무튼 현재에도 존재하고 역사상 징용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네.
옛날을 돌이켜보면 고인돌 이나 뭐 만리장성 이런 것부터 해서 옛날에 큰 건축물들은 대부분 징용을 통해 만들었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아예 노예 제도가 따로 있었고 전쟁에서 패한 뭐 피지배 부족이 있었고 이들은 인생 자체가 강제 노역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요즘은 뭐 좀 좋아지긴 했는데요.
네.
예,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구속당해 노역을 당한 사람은 노예라고 부르죠. 강제징용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노예가 되지는 않았는데 노예는 강제노동을 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징용이 늘 있어왔듯이 노예도 고대로부터 쭉 있어왔고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슬프게도 좀 존재하는 곳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큰 건축물들은 대부분 징용을 통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노예가 만들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당연히 노예가 만들었다고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현대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 보수도 받고 복리후생도 제공을 받는 자유민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징용은 보수와는 큰 관계가 없고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완전히 징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네.
피라미드는 비노예 국민을 동원해 공공사업을 벌인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게 뭐 오래된 것이라고 뭐 피라미드 뭐 다른 오래된 유물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대략 4000년에서 4700년 전에 만든 유물입니다.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사람들 시각에서도 그때도 2000년이 넘은 오래된 고대 유물이었고요. 고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던 시기보다 뭐 휴대전화를 쓰는 지금 시기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노예제가 있는 국가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네.
여기에서 2014년 여성과 어린이를 인신매매하는 것을 인정하고 노예제를 공식화한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소수 종교 집단인 야지디 교도들을 대상으로 노예를 인정한 것이죠.
네.
기독교를 믿는 이라크인 그리고 뭐 시아파 여성들도 납치당해 노예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슬람 국가 IS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곳이 아니고 극단주의 테러 집단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없다 이런 게 맞습니다.
네.
북한도 사실상 노예제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던데요. 이 북한 인권 실상은 뭐 제가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요즘 뭐 남한이나 국제사회 뭐 비핵화 얘기에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인권 얘기는 크게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말하는 주제에서 북한이 뭐 분이 아니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됐는데요. 언젠가는 북한이 강제징용과는 가장 거리가 먼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나라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허고원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한반도를 그렇게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징용으로 끌러갔는데 단 몇 푼이 돌이나 이런 걸로는 책임이 안 된다. 정말 진심으로 되는 그런 사과와 그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진리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